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저는 장량입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초, 이 마리화나는요, 기호용과 의료용으로 구분됩니다. 누구나 사서 구매할 수 있는 기호용은 미국의 9개 주에서, 그리고 의료용은 29개 주에서 이미 합법화됐고요. 지난 6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를 통해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적 판매가 이루어지는 주가 1개 주, 그리고 의료용 판매가 이루어지는 주가 2개 주가 추가됐습니다. 자, 이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란 늘 뜨겁습니다. 지역경제와 정부 세수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론과 청소년 탈선과 범죄율 증가, 지능 저하, 정신질환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90억 달러였던 마리화나 시장 규모가 올해 110억 달러, 오는 2021년에는 210억 달러에 달할 걸로 예상되고요. 국내외 관련 기업 주가도 연일 상승세입니다. 마리화나 제품에서 거두는 정부의 세금도 추가되는 거고요. 하지만 미국의 국립보건원은 이런 경고를 합니다. 마리화나 이용자 중에 9%는 의존증에 걸릴 위험이 있고 10대의 경우 그 위험률이 17% 수준이다라고요. 또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마리화나 환각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4배로 늘었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에서 결국 돈 문제로만 본다고 해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결국 더 들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 이익을 보면 매력적인 분야가 되겠지만 위험 부담도 크다는 점인데요. 이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논란은 50개 주가 모두 합법화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고요. 합법화된다고 해도 우려나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이어질 텐데요. 그래서 그야말로 끝나지 않을 논쟁거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오설리반이 부릅니다. Alone Again, Naturally.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빌 게이츠와 화장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와 아내 멜란다 게이츠 재단이 매년 열고 있는 화장실 개선 사업 박람회가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여기 빌 게이츠가 인분이 담긴 유리병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200조 마리의 로타바이러스, 20억 마리의 이질균, 10만 마리의 기생충 알이 들어있다라고요. 그러면서 배설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은 연간 50만 명에 가까운 유아의 사망을 막고 설사와 콜레라, 기타 수인성 질환과 관련된 2,330억 달러의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물과 배설물을 전기화학적으로 분해해서 비료 그리고 연료전지에 저장할 수 있는 수소로 변환시키는 캘리포니아 공대의 접근법, 대단히 흥미롭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지난 1994년 설립한 박애주의 단체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빌 게이츠는 지난 7년 동안 위생 개선 연구 사업에 2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화장실 개선을 진지한 사업으로 여길 것을 당부한 셈이 되는데요.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들어지는 개량형 화장실의 초기 수요처는 학교와 아파트, 공중 화장실 등이고 보급률이 늘어나고 비용이 절감되면 가정의 수요도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이 빌 게이츠 재단의 전망인데요. 빌 게이츠는 개량형 화장실은 일본의 릭실 그룹 같은 기업들을 끌어들였고 2030년에는 세계적으로 연간 60억 달러를 창출하는 시장을 구축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VOA 방송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를 통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매주 가장 많이 본 뉴스 상위에 단연 한반도 관련 소식이 줄을 이뤘는데요. 이번 주는 좀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난 6일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독자분들도 VA 한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미국 선거 결과를 많이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뉴스들이 대부분 상위에 올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엔 중간 선거 소식도 한번 같이 총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네. 절반의 성공 혹은 절반의 실패 이렇게 분석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8년 만에 탈환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화당이 연방 상원 다수당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만 놓고 기준으로 의회만을 놓고 보자면 민주당 공화당 1대1, 이런 무승부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하원의 경우는 하원은 435명 모두를 새로 뽑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에 필요한 218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아주 일부 지역은 재검을 하거나 좀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하원 상원 모두 지금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근데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구도가 바뀐 겁니다. 상원은 100석 가운데 35명을 새로 뽑았는데요.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4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0개 주지사 선거도 같이 했잖아요.
네.
공화당이 26, 민주당이 23. 공화당이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현실화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단 하원은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산이나 법안도 상원처럼 이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요.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원의 견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정치 구도가 됐습니다.
네,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번 선거 결과를 반기고 있는 거고요.
네,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 분위기를 되찾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선거 당일 밤에 그 개표 윤곽이 드러난 직후에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대표가 승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영역을 차지했다. 그리고 내일은 미국의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민주당원들 지지자들이 열광적으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힘을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실어준 것이라고 펠로시 대표는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 반응 어떤가요?
민주당과는 이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공화당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잠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I think it was a great victory. And actually some of the news this morning was that it was in fact a great victory. But if you look at it from the standpoint of gridlock,
네.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 이 빅토리라는 단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몇몇 뉴스를 보면 그렇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이 이긴 선거였다라고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일 개표 상황이 구체화된 직후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오늘 밤 엄청난 성공이 있었다. 유권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다라고 일찌감치 스스로 성공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7일에도 승리를 주장하는 트윗을 계속 올렸습니다. 이번 위대한 중간선거에 대해서 우리를 합당하게 평가하지 않는 전문가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서 당신들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승리라고 보는 이유도 한번 짚어볼까요?
역시 하원을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네. 상원에서 다수당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출범 2년 만에 진행되는 중간 선거는 정부에 대한 특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의석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백악관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 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요. 상원 선거 결과는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승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앞서 하원의 뭐 기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상원 권한이 막강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상원은 관료, 그러니까 뭐 장관 이런 인사들, 또 연방 판사 임명 동의를 할 수 있고요. 또 외국과의 조약 승인, 또 군대 파병 이런 것들을 궁직궁직한 그런 사안들을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공화당이 상원을 지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수행이 민주당에 막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공화당 그리고 백악관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언론들 평가도 같이 알아볼까요?
하원을 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방 맞은 것은 분명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견고하게 지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세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CNN은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사실상 무승부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는 오히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권력을 활용할 준비가 된 걸로 보인다라고 경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의 결과의 특징으로 좀 눈에 띄는 당선자들이 있는데요.
네. 특히 여성 정치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미 워싱턴 포스트 집계로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연방 의회 그리고 주지사 선거에 모두 277명의 여성 후보들이 출마를 했는데 현재까지 적어도 111명이 승리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특히 하원을 보면요. 1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의원 최고 숫자가 바로 이번 회기에 84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훨씬 넘어선 거죠.
네. 자, 여성 후보들 중에 누가 주목받고 있는 건가요?
네, 민주당 후보로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입니다.
네.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는 98%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7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 후보가 놀라운 이유가 바로 29세 여성입니다.
아, 최소고 또 네, 여자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방 하원에 당선된 최연소 여성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무슬림 여성 후보들도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나섰는데 히잡을 쓴 여성 후보 네. 다 당선이 됐죠.
그렇습니다. 미시간 13선거구의 라시다 틀리브 후보, 또 미네소타 5선거구의 오마르 후보 모두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여성 무슬림계 첫 하원 의원이 그것도 두 명이나 나온 겁니다.
네.
현역 무슬림 남성 의원도 미네소타주, 인디애나주 이렇게 두 명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네.
틀리브 후보는 팔레스타인계고요. 오마르 후보는 소말리아계입니다. 또 그 밖에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의 여성 두 명도 이번에 연방 하원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또 한국계 미국인도 하원 의원 당선이 유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39 선거구의 영김 후보. 사실상 당선이 확정돼서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입성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의 제3선거구의 앤디 킴, 남성인데요. 앤디 킴 후보 역시 한국계입니다. 99% 개표가 끝난 가운데 득표율이 49.8%입니다. 그런데 상대당의 공화당 현역 톰 메가더 후보가 0.9%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거든요.
네.
득표수 차이가 2,600여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지역을 경합지역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결과가 큰 이변이 나서 바뀌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 후보가 기존 개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앤디 킴 후보도 하원 진출을 바로 눈앞에 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이민 1.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청소년기 혹은 10대 시절을 그 미국에서 온, 미국에서 이민을 한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영김 후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도 응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자, 오늘 독자 선택에서는 먼저 지난 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알아봤고요. 자, 한반도 소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까?
네. 한국을 최근 방문한 미국과 일본 등 외국 전문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최근 한국 정부의 분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김영권 서울특파원의 보도입니다.
So I think President Moon is naive and short-sighted to pretend that human rights can wait.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이고 인권을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에서
지난 1일 서울에서 북한 관리들의 성폭력 실태 보고서를 발표한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 워치 사무총장은 이례적으로 인권에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로스 사무총장은 남북 대화에 인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순진하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인권을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논의를 거부하고 또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이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최근에 자꾸 나오는 목소리인데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여름에 한국의 한 대학에서 인권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레그 스탈리아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VOA에 남북관계 개선은 지지하지만 반인도적 범죄에 침묵하고 또 인권 개선이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적은 국제 역사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도 최근 서울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한국 언론들에게 서울시청 외벽에 북한 독재자의 사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있는 것을 봤다면서
네.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독재자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에 놀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역사적 실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 내부에 여러 소식통을 두면서 오랫동안 북한 내부 소식을 취재하는 일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대북 제재 효과가 없고 북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물가 안정세와 일부 새로운 건설 등을 보면 경제가 좋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봉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현금 수입이 상당히 감소하고 또 평양의 부유층,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도 타격을 받고 있다. 이게 지로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경기 사정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죠. 최문순 강원도지사.
네.
강원도는 이제 북한과 바로 맞닿아 있는 지역이죠.
네.
이번 주 외신 기자회견에서 평양의 택시, 또 화장품 회사, 건설 호황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 정권의 개혁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부터 맨 밑에 있는 주민들까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북한을 자주 오가는 일부 유럽 전문가들은 하지만 과거처럼 경제 상황에 대해 단순 평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최근 평양과 여러 지방 도시들을 방문한 뒤 서울을 찾은 카타리나 젤 웨거 전 스위스 개발협력처 평양 사무소장은요. 북한의 식량 사정도 도시마다 달라서 평가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의 농업 등 식량 사정이 과거처럼 전국이 획일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나눠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실질적인 경제 속사정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규모 도시에서 사실상 가족농 등 농업 시스템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늘어난 택시, 태양광 등 전반적으로 볼 때 과거보다는 북한의 상황이 원만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진단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북한에서는 최근 제재 완화 혹은 제재 주장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다음으로 많이 본 뉴스도 역시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일이었죠. 외무성 미국연구소 권정근 소장의 논평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병진 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권정근 소장은 이번 논평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병진이라는 말이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4월에 핵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 노선, 이건 우리가 이뤘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서
네.
이제는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새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논평을 보면 병진 노선으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핵 개발도 다시 집중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미국은 제재에 대해서 여전히 단호하죠?
네,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 최근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역시 이 부분을 힘줘서 말했는데요.
네.
대북 경제 제재는 북한이 핵을 제거했다는 것을 확실히 검증할 때까지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완화도 비핵화 완료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대한 톤이 더 강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때문에 양측의 비핵화 협상이 앞으로 상당 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북한은 제재와 미북 관계 개선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대북 제재가 비핵화와 협상을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독자 선택 마지막 기사 살펴볼까요?
네. 미국이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라는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오는 6일 중국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6일 중국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했는데요.
네.
미국 등이 사전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서 이런 우려를 중국에 전달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인권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제출한 사전 질의서에서 대다수 여성과 어린이들인 탈북 난민들이 고국으로 강제 송환돼서 고문, 심지어는 죽음과 같은 과도한 처벌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특히 중국이 서명하고 비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 아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었는데요.
네.
여기서 말한 제3조를 보면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또 송환하는 일, 또 인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도 사전 질의서에 중국이 탈북 난민들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이른바 롱 르플르망 원칙을 준수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네.
롱 르플르망 원칙은요.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로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한 유엔 고문 방지 협약
네.
제3조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 실제로 상당히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체포된 뒤에 강제 북송을 당해서 북한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증언이 많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탈북민 지연아 씨는 최근 국무부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세 번이나 북송을 당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북한에서 마취도 없이 강제 낙태를 당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중국 정부는 하지만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 탈북자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 그러니까 난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최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상황 대화에서도 이런 주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중국 인권 보고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가장 중대한 인권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오늘 소식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6일 실시된 미 중간선거 결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한반도 관련 소식으로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국제인권단체의 목소리 전해드렸고요. 또 미국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북한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병진 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논평을 게재했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 VOA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를 통해서 한반도 소식 살펴보는 독자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밥 딜런이 부릅니다. Blowing in the Wind.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에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권 교육, 역사적 상처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미 국무부가 매년 마련하고 있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올해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제 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 IVLP는 국무부 산하 교육문화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각지의 각 분야 전문가들 5천 명이 미국에 찾았는데요. 1940년 프로그램 창설 후 20만 명이 500명 이상의 미국의 관료, 전문가들과 교류했습니다. 방문자들은 3주 동안 미국에 머물며 미국의 정부 관료, 민간단체 지도자와 상호적인 교류를 하게 되며 이를 통해 견고한 민간 외교를 쌓을 기회를 얻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도 프로그램 목적에 포함됩니다. 지난달 13일부터 3주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의 대표단들은 모두 대북인권단체에 소속된 인권운동가들이었습니다. 나우의 지성호 대표와 자문위원, 북한이탈주민교육센터의 이윤구 공동대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차미리 간사, 전환기 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프로그램의 참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탈북자 구출과 한국 내 탈북민 정착 지원,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지도자 양성 등 다양한 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는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수차례 미국을 방문했지만 미국인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왔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나라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이제 정말 50개 주가 이제 연방 정부를 이루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살고 있고 지금도 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미국에는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국적을 갖고 있는 탈북자분들도 계시고 그런 이 사람들이 이제 분란이 없이 어떻게 하면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이제 고수하면서 세계 중심의 역할을 할까? 또한 그들의 저력은 이제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알고 싶었고 더 나가서 우리 뭐 정말 대한민국도 통일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제 북한 주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준비하면 될까? 지금 이 프로그램은 단지 뭐 저희가 모든 것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라 아니라 이제 교환 프로그램으로서 상호 이해가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저는 올 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에 이제 그 이슈가 미국에 이제 많이 있죠. 이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나가는데, 근데 실질로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이 어떤지, 또한 이제 우리가 배울 부분들도 있지만, 또한 이 시점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또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한 인권에 더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부분들도 이제 분명히 있거든요.
나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탈북 남성은 2010년 한국에 정착한 후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나우의 한반도 통일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의 뭐 건강 문제나 그런 데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는가.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런 우려 문제도 아무튼 인권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런 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특별히 우학적으로 그런 건 없지만 아무튼 다 뭐 연결됐으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혹시나 뭐 접점을 찾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남성은 한국에서 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직접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탈북자 원어민 1대1 영어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 탈북자들이 국제사회에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도록 돕고 있는 TNKR의 이윤구 공동대표는 미국이란 나라의 조화로움을 보고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은 정착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난민 아니지만 새로운 이민자들로 세워진 나라인데 그 안에서 어쨌든 잘 이렇게 하모나이징을 해가지고 어쨌든 강국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분명히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전략이 있고 정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좀 배우면 탈북민을 도울 때 어쨌든 우리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새로운 사회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적용도 하고 또 같이 나누고.
이 대표는 자신은 운영 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민간단체를 지속시킬 자금 창출과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채우는 것 역시 이번 참가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구출, 인권 개선 캠페인과 탈북 청소년과 대학생 교육 활동을 벌이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차미리 간사는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이민자들의 정착을 위한 과정을 배우고 한국과 접목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바람들은 주최 측과 사전 조율을 거쳐 3주간 진행된 일정에 반영됐는데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홀로코스트 박물관, 뮤지엄과 정부, 민간기관 방문을 시작으로 5개 주에서 이뤄졌습니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주최 측의 요청으로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참가자들 가운데는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고 찾았던 사람과 장소 등에 대한 소감 등을 게시해 참가자들의 행선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게시물 가운데는 미국의 건축 초기 역사와 서부 개척 시대를 지나며 초래됐던 인디언 원주민 마을을 방문하고 적은 소감도 있습니다. IVLP는 방문자들이 종사하는 분야를 고려해 적합한 주제를 고민하고 개발할 기회를 스스로 찾도록 이끌고 있는데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인권이란 주제에 비춰 한반도가 처한 현실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 대표는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은 주로 역사적인 상흔을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하고 치유할 것인가에 관한 일정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의 인디언 원주민 커뮤니티, 흑인 민권운동 커뮤니티, 유색인종이나 소수민족 권익 향상 운동그룹의 대표와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반도와 오늘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비핵화 협상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북한 개발 인프라 구축 진행이 당사자인 북한 주민의 의견을 무시된 채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이 터전을 잃고 삶이 파괴되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3주간의 방문을 마치고 지난 4일 귀국한 한국의 대북인권운동가들.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얻은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윤구 대표와 차미리 간사는 국경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소수민족 권익단체를 동시에 지목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뉴멕시코 앨버커기에 있는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SWOP를 언급하며 개인적인 배움이 많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소수민족의 권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재정 문제 등 민간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운영하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이윤구 대표는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둔 단체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미리 간사는 지역에 기반을 둔 것을 장점으로 살려 탄탄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북한인권시민연합회의 경험과 접목해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간사는 여러 인디언 흑인을 위한 자선단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북한 출신 학생들이 더욱 자신들의 이야기를 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활동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질적인 깊이와 성장을 위해 고민과 동시에 향후 단체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나우의 지성호 대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현실을 봤을 때는 좀 이제 민주주의가 좀 후퇴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이 이제 추구하는 이제 가치에도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챙겨야 되고 또 그들이 부당한 그것을 받을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근데 참여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이제 정당하고 이제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뭐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이제 그 환경이 이제 그럴지라도 정말 이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이제 느끼고요. 그것을 넘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북한 인권을 더욱 개선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삶을 이제 더 낫게 해줄 수 있을까 있어서 뭐 정말 이제 상호 교류 또한 뭐 이제 우리 그 뭐 미국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만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교류를 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 또한 이제 또 이것을 또 바탕으로 정말 이제 시민들과 또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이제 교류가 더욱 이제 좀 더 활발히 해서 그리고 또 알리는 방법에 이제 또 다양성을 좀 더 만들어서
이윤구 대표는 귀국 후 공동 대표와 함께 TNKR이 추구하고 있는 학생 중심 많은 다양한 자원봉사자 참여 기회 제공의 방향은 큰 틀에서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전투는 1861년 7월 21일 일요일에 시작됐습니다.
남부군의 방어선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이 위태로웠고 일부 남부군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버지니아 군인답게 싸우라.
조 존스턴 군은 뷰리가드 군과 합류해서 북부군을 공격했습니다.
남북전쟁 첫 전투는 북부의 참담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남부군은 테네시를 거쳐 켄터키주 경계선으로 이동해서 켄터키의 남부지역 요새와 방어시설들을 구축했습니다. 남부군은 가능한 많은 철도와 강을 봉쇄했고요. 북부군이 켄터키를 통해 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켄터키 지역의 북부군을 이끄는 책임자는 유리시즈 그랜트 장군이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육군에서 40년간 복무한 노장이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멕시코 전쟁에서 싸웠고 멕시코 전쟁이 끝난 뒤 군 기지로 배속됐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가족과 떨어져서 근무하는 것과 평화로울 때 장교로 근무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술을 마시며 불만을 달랬고 말썽을 부리다가 1854년에 퇴역당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자 유리시즈 그랜트 장군은 일리노이주에서 병사들을 조직했습니다. 지역 의원의 도움으로 다시 장군으로 임명됐지만 북부의 장군들은 대부분 유리시즈 그랜트 장군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북부 장군들은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싸움에서 패배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랜트 장군은 자신의 능력과 휘하 병사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켄터키와 테네시에서 남부군을 몰아내는 건 물론이고 미시시피 남쪽 깊은 곳까지 곧장 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목에는 켄터키와 경계를 이루는 테네시 쪽에 헨리 요새와 도넬슨 요새가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요새들에게서 항복을 받아내야 합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북부군은 테네시 강에 있는 남부군에 헨리 요새를 쉽게 점령했습니다. 전투는 그랜트 장군과 병사들이 도착하자마자 큰 저항 없이 끝났습니다.
헨리 요새를 넘어 이제 우리 군은 컴버랜드 강에 있는 도네슨 요새로 진격할 것입니다. 도네슨 요새는 이곳 헨리 요새보다 남부군 병력이 더 많고 더 강합니다. 여기만큼 쉽게 넘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도넬슨 요새는 2만여 명의 남부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이 요새를 포위하고 포격을 가했습니다. 전투는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전세는 북부군의 승리 쪽으로 기울어갔고 남부군은 항복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부군 지휘관은 그랜트 장군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복한다면 항복 조건은 뭡니까?
그랜트 장군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항복 조건이라. 무조건 항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남부군은 도넬슨 요새를 포기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남부군 병사 1만 4천여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이 승리는 남북 전쟁이 시작되고 북부군이 거둔 최대의 승리였습니다. 유리시즈 그랜트 장군은 순식간에 북부인들의 영웅이 됐습니다. 신문들은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그랜트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도넬슨 요새에서 북부군이 승리를 거두자 남부군은 테네시에서 퇴각했습니다. 남부군은 남쪽으로 이동해 미시시피주의 코린스에서 부대를 재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군 장군들은 그랜트 장군을 저지하기 위해 대군을 편성했고 그랜트 장군은 4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코린스로 진격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돈부엘 장군의 3만 5천의 병력과 합류하기 위해서 목표 지점인 코린트에서 30km 떨어진 실로 교회 부근에서 기다렸습니다. 남부군의 엘버트 시드니 장군은 그랜트의 군과 비슷한 4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2만여 명의 증원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버트 장군은 그랜트군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증원군을 기다리지 않은 채 즉각 공격에 나섰습니다.
남부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북부군은 당황했습니다. 특히 조 존스턴 장군의 공격을 받은 북부군은 미처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맞섰습니다.
실로 전투는 남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넓은 싸움터 여기저기에 많은 전투가 벌어졌고요. 북부군과 남부군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를 향해 총을 쏘았고 마지막에는 칼을 뽑아들고 싸웠습니다. 땅은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랜트 군대의 뒤를 치고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제 겨우 첫 번째 방어선을 돌파했을 뿐이다.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 쉬지 말고 돌격하라.
처음 얼마 동안은 남부군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계속되면서 조 존스턴 장군은 다리에 총탄을 맞았습니다. 단화는 동맥을 뚫고 지나갔고 조 존스턴 장군의 부상으로 실로 전투에서 남부군의 승리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전투가 시작됐을 때 부엘 장군의 군대가 그랜트 장군을 돕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이때 남부군은 퇴각했고요. 북부군은 남부군이 퇴각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실로 전투는 북부와 남부 양쪽 모두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일깨워준 전투였습니다.
실로 전투는 10만여 명이 맞서 싸운 전투였습니다. 주민들은 이 전투를 통해 전쟁의 위험과 처참한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실로 전투는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신께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The Platters가 부릅니다. Only You 들어보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Only You and You Others change.